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예술기행 작가 최상훈 작가와 함께 유럽 미술관 나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최 작가님은 그동안 해외에 있는 미술관 다 꼽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곳이나 다니셨어요?
네, 제가 한번 꼽아보니까요. 네. 한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
와. 네. 거기 다 새 걸로 간 거예요? 아니면 한번 왔다 갔다 한 것도 포함한? 다시 재방문한 것도 포함된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방문한 것만.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서너 군데씩 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한 군데 가고 아니면은 많아봤자 두 군데 가는 뭐 그런 식인데요.
네. 사실은 뭐 며칠씩 걸려서 한 군데만 보는 그런 분들도 많고.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시간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재방문해본 곳, 나를 설레게 한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네. 가장 많이 간 곳은 루브르와 오르세 같아요. 네, 그건 네. 제가 이제 파리에 살다 보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자주 가게 됐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프랑스에도 이렇게 무료로 입장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럴 때를 많이 이용해서.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그때는 조금 많기는 하죠. 네, 그럴 때도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많이 간 곳은 이제 아무래도 그쪽이고,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굉장히 사실은 너무 많아서 꼽기가 힘든데, 작년에 들렸던 곳으로는, 빈에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미술사 박물관. 예. 사실 미술사 박물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술관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뮤지엄 아워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그 배경이 되기도 했던 그런 곳이고요. 또 미술사 박물관이 좋은 곳은 굉장히 관람 분위기가 편해요. 거의 모든 작품 앞에 의자가 다 있습니다. 소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앉아서
감상을
편안하게 응시하며 그렇죠. 감상을 해라 이런
너무나
의미네요.
좋죠. 예, 그리고 작품들도 너무나 훌륭해서 베르메르의 그런 뭐 회화의 알레고리 같은 작품들 또 얀 브리얼의 그 방이 있는데 그쪽에 브리얼 컬렉션으로는 세계 최고의 그런 컬렉션을 자랑하고요.
네.
또 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에곤 실레라든가 뭐 클림트 같은 작품들이 있는 레오폴드 미술관 이쪽도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는 사실 생폴드 방스라고 프랑스에 있는 그쪽에 있는 퐁다스용 맥이라고 맥 재단 미술관이 있었고 그리고 마드리드에 있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이쪽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는 사실은 그 야외에 있는 조각 작품들이 이번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다른 여행도 그렇겠습니다만 미술관 여행을 가려면은 사전에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사실은 아유 난 미술 뭐 잘 모르고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려워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떤 준비 필요할까요?
네.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일단 방문을 하고.
네. 결심이 가장 중요하죠. 그게 결심만 한다면 한 반은 정도는 된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그럼 방문 결심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최상웅 작가께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간단하고도 좀 날카롭게 정미 씨가 물어봐 주실래요?
예, 나를 설레게 한 유럽 미술관 산책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할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맞다 싶으시면 예스 혹은 아니다 그러면 노우라고 대답해 주시고 그 이유를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최상웅.
네.
1번 미술관 여행을 위해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먼저 비용이 가장 먼저 확보돼야 갈 수 있다.
예스.
예스. 맞습니까? 냉정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원래 입장권은 사전에 아니 가서 사야 되나요? 사전에 좀 신청을 해서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입장권은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데 아무래도 유럽이니까 뭐 교통비
너무 길을 확 죽이시는데
항공권이라든가 제가 길을 많이 죽였나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상외로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은 비용이 예상외로 좀 이렇게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그것부터 먼저 확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미술관 입구까지 가는 대비용이 많이 든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미술관에 도착하면 차례로 전체를 돌며 하나하나 감상한다.
Yes.
아,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 하나를 중점적으로 좀 꼼꼼히 보는 그런 타입이라서
예.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감상을 하는데 근데 꼭 그렇지 않고
네.
어떤 뭐 좋은 작품들만 유명한 작품들만 보겠다 혹은 또 시간이 모자란다고 한다면은
네.
몇 작품만 찍어서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죠.
저는 뭐 대부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네.
몇 작품만 딱딱딱 집어서 확 뛰어다니시면서 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네네. 네. 가능하다면. 네.
세 번째, 오디오 가이드 아니면 큐레이터 설명은 꼭 챙겨 듣는다.
너?
그래요? 의외네요.
오디오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느끼기로는 좀 이렇게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다 보면은 뭐 시간이 너무 이렇게 많이 흐르는 것 같고.
네네.
요즘 한국어 설명도 많던데.
엄청 많다고.
네네.
큐레이터 설명은 어때요?
큐레이터 설명은 사실 뭐 제가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예예. 예. 근데 어떤 가이드보다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예.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 감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그림 감상은 눈과 마음 그리고 두 다리로 감상한다.
Yes.
이게 정답이네요.
예, 예, 그러네요. 예. 막 눈 그리고 마음 두 다리. 막 근데 좀 안 가본 사람의 입장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작품과 작품 사이가 멀어요? 전시되어 있는
그
작품.
미술관마다
네. 네.
차이가 있겠죠?
네. 예, 조금 차이는 있는데 네. 뭐 어떤 곳은 그림을 굉장히 이렇게 빽빽하게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렇구나.
어떤 데는 좀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 놓게 네. 하긴 한데 근데 이건 이제 뭐 중점은 이제 두 다리가 되겠는데
돌아가면서 부지런히
네.
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강연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사람들이 정말 내가 유럽의 그 미술관 여행을 가는데 이런 건 궁금하다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어떤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그
얼마나 들어요, 돈?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가끔 이제 미술관 정보를 말씀해 드리면은 그것도 네. 귀담아 들으시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뮤지엄 패스라고 하는
네.
예. 그래서 뭐 일주일이나 5일 뭐 혹은 뭐 짧게는 3일 정도 미술관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티켓을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아하.
그걸 사면은 약 한 20% 정도의 어떤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도시에 있는 네. 뮤지엄들을 그러니까 미술관들을 전부 돌 수 있는 패스가 있다.
그렇죠.
말씀이에요.
예, 예, 예. 파리뿐만 아니라 네. 뭐 런던이나 뭐 뉴욕 같은 데도 있고 뭐 마드리드 이런 데도 그런 티켓을 팝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인포메이션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네. 큰 미술관에 가면 그걸 파니까요. 그걸 사게 되면 비용도 절감하고 또 이렇게 입장하는 시간 또 뭐 티켓 사는
그렇겠죠.
시간 이런 걸 절약하니까 네. 상당히 뭐 괜찮죠?
네. 근데 줄을 워낙 이제 유명한 미술관들은 많이 서다 보니까 줄 서면서 지친다 이런 분들도
맞아,
계세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약이 가능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네. 예약을 하고 가는 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르게스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떤 데는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저는 그냥 가서 그냥 좀 아침 일찍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가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었고요. 근데
네네.
굉장히 예약이 중요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정말 거기는 예약을 안 하면 들어갈 수도 없는 곳.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태리 이제 밀라노에 예,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인데
네.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죠.
네.
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방문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아,
예.
못 보고 오셨군요.
네네네. 가니까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갔었는데
네.
마침 그때 또 공사 중이고 예, 그리고
그
나중에 또 가려고 하는데 예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예, 미리 다 예약을 하고 그래서. 근데 이곳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한 20명 정도가 한 타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적은 인원만
네,
수용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최후의 만찬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복원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입김이라든가 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장객을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좀 빨리 해서 예, 하는 네. 게 필요합니다.
이태리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에 성당에서 최후의 만찬을 보시려면 예약하고 가시라는 말씀 네. 주셨고요. 네. 미술로 떠나는 여행, 나를 설레게 한 유럽 미술관 산책. 이번에는 유럽 위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메르와 렘브란트의 나라죠. 네덜란드로 가볼 텐데요. 네덜란드의 미술은 다른 유럽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봤던 그 이태리나 스페인하고는 많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북유럽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북유럽이라고 하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뭐 이쪽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네덜란드, 독일 뭐 이런 쪽도 북유럽에 속하는 곳이죠. 그래서 네. 나라 분위기도 뭐 사람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좀 실용적이고 회화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도 이쪽은 상당히 좀 사색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네. 예.
그리고 예. 또 북유럽 회화의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세부 묘사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예.
그래서 마치 뭐 사진을 찍어놓은 듯한 그런 세부 묘사를 예. 보여주기도 하죠. 특히나 네. 이런 뭐. 금속의 표면이라든가 뭐 옷감의 질감 같은 걸 보면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그런 솜씨를 보여줍니다.
네, 책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신비한 소녀가 있어요. 북유럽의 모나리자로 불리우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도 역시 네덜란드 작품인데 아, 이 작품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네덜란드의 도시 헤이그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헤이그에 마우리츠 호이스라고 하는 미술관이 있는데. 네, 이것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미술관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컬렉션이 상당히 알찬 그런 미술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이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 작품도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뒀는데요. 그 책 표지로까지 쓰신 거 보니까 네. 이 작품을 상당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그 사실은 뭐 내 마음을 설레게 한 미술관 산책이라는 이 제목에도 가장 걸맞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네. 네,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제가 이 작품만을 사실 보기 위해서 이 헤이그의 이 미술관에 간 겁니다.
오, 네.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여자분이 매력 있으시군요.
아, 네, 뭐. 물론 그 작품 자체로도 좋았지만은 그 영화에서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하는 예, 스칼렛 요한슨
나왔죠. 맞아, 맞아. 예,
그 영화에서 굉장히 감명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네. 언젠가는 저 그림을 정말 내 앞에서 보고야 말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결국은 가게 됐죠.
네. 네. 남정민 씨 이 그림 어떠세요?
아, 저는 사실 생소하거든요. 우리는 네. 모나리자라고 왜 이제 북유럽의 모나리자라는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처음엔 되게 생소했다가 이제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막 저 귀걸이에 있는 담수 진주가 진짜다 뭐 이러면서 비싼 거다 이런 얘기 농담까지 오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 작품이 되게 쬐깐하다고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가서 보시니까 크기가 네. 어떻던가요?
맞습니다. 그 사실 뭐 저도 영화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네.
크기를 잘 구분을 못하는데 가서 보면은 세로가 뭐 한 45cm 정도?
되게 작네요.
네,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작품이 뿜어내는 그 아우라가 뭐 엄청나죠.
예, 크기는 뭐 태블릿 PC만 하지만은 네. 그 아우라가 대단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냥 보기에 백치미가 풍기는 순박한 어린 소녀?
네.
이랬는데 그 작가님의 설명을 읽고 보니까 정말 어떤 관능미 같은 것도
맞아요.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 베르메르라는 화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베르메르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네. 베르메르는 렘브란트 루벤스와 더불어서 네덜란드 플랑드르 화가 17세기에 가장 뭐 전성기를 누렸던 3대 화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17세기에 그 네덜란드 쪽이 화가들이 가장 이렇게 뛰어난데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베르메르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렘브란트에 비해서도 그 당시 루벤스 같은 화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이름을 널리 알린 화가는 아닙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여관집 아들로 태어나고
네.
뭐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8살 때부터 미술품 거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술품 쪽에 이렇게 좀 눈이 뜨이고 나중에 이제 화가가 됐죠.
네,
화가가 돼서 아무래도 이렇게 생활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처갓집에 얹혀 살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화가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덜란드 보면 좀 유명한 작가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덜란드 하면 또 반 고흐의 나라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반 고흐 씨 만나려면 우린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반 고흐가 이제 저기 네덜란드 사람이다 보니까 예. 예, 네덜란드에 그의 미술관이 가장 뛰어난 것이 많죠. 그래서 네. 암스테르담에 가시면은 네. 반 고흐 미술관이 있고요.
네. 아, 이름 그대로 그냥 반 고흐 미술관이네요. 네, 암스테르담에. 네, 네.
여기에 이제 뭐 감자 먹는 사람들 같은 초기 작품에서 아, 네. 뭐 해바라기, 뭐 또 까마귀가 나는 밀밭 같은
그 유명한 해바라기, 그
마지막
작품. 까마귀 나는 밀밭. 네.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오테를로라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크렐러 밀러 미술관에 가시면은 또 굉장히 훌륭한 컬렉션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네. 베르메르 그리고 반 고흐까지 만나봤습니다. 요하네스 베르베르의 작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지금 뭐 책 표지에 나와서요. 말씀을 자세히 나눠봤고요. 네덜란드 주요 미술관과 그 대표작들 알아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미술관과 관련된 퀴즈 하나 드리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 미술관은 방치되어 있던 역을 개축해서 1986년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 상징주의 등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데요. 특히 인상파 회화가 많아 인상주의 미술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소장품으로는 밀레의 이삭죽비, 만종, 마네의 올랭피아, 풀밭 위의 점심, 로댕의 지옥의 문, 고흐의 화가의 방, 세잔의 카드놀이를 하는 남자들, 고갱의 타이티의 연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미술관은 무엇일까요? 1번 대형 박물관, 2번 오르시에 미술관.
정답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방송 중에 듣고 싶은 노래, 만나고 싶은 책도 추천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최상훈 작가의 사인이 담긴 나를 설레게 한 유럽 미술관 산책 또는 확대경 전문 아유루페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이번 곡도 최상훈 작가가 선곡을 해주셨는데요.
네?
세계 음악에도 조예가 깊으시군요. 네덜란드 가수 노래를 다 아세요?
그러게요.
네, 이건 사실 저 아는 분이 이렇게 추천해줘서.
아. 네. 어떤 곡이에요? 네.
바우터 하멜의 브리즈라는 노래입니다.
틈틈이 읽으려고 책을 들고 나왔는데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아우 멀미를 하고 마는 당신. 버스에서 편안하게 책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켜고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이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검색창에 EBS 반디를 입력. 반딧불이가 있는 앱이 딱 보이네요. 자, 이제 무료로 앱을 다운받고 반딧을 이렇게 열면 자, 지금 시작.
토요 인문학 콘서트 나를 설레게 한 유럽 미술관 산책 최상훈 작가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주요 미술 작품은 홈페이지에 올려뒀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또 지금 열어서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유럽 예술을 이야기할 때 이곳을 빠뜨릴 수는 없죠. 예술과 낭만의 도시 드디어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네, 저도 파리에서 3년 동안 살면서 가능하면 많은 미술관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대가들의 생가 이런 데 방문하려고 부지런히 다녔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자산이 되고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작가님도 파리에서 공부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저는 뭐 한 2년 정도 살았는데요.
네.
저는 파리에서 어떤 기억이랄까 가장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유명 거장들의 좋은 전시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상설전이 아니라 이제 특별전, 기획전으로 이렇게 보는 거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피카소, 뭐 세잔 같은 경우도 있었고, 뭐 현대 작가들 뭐 게르하르트 리히트라든가 에드워드 호퍼, 뭐 쿠사마 야요이, 뭐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보면서 이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뭐 든다면은 뭐 저는 특히 센강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가끔 이렇게 파리를 이렇게 떠올릴 때면은 항상 생각나는 것이 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책하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샌드가 너무 좀 작아서 아, 네. 아 우리 한강이 더 좋다. 네. 막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네.
저는 아직 파리를 안 가본 사람으로서 파리를 가려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네. 두 분 사셨으니까요. 네. 관광지도 좋고요. 뭐 맛있는 음식이나 뭐 만나봐라 이런 사람도 좋고 뭐 왜 또 몽마르트 언덕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대표적인 것들 있잖아요. 네. 두 분께 좀 추천을 좀 받고 싶네요.
제가 아마추어니까 이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파리에 정말 우리나라 분들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루브르하고 오르세를 꼭 가십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 갈까요? 저한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피카소 말이 지고 있는 피카소 박물관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피카소 박물관 그리고 내지는 로댕 박물관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유는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강추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르세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전망이 좋은 카페가 있잖아요. 5층 카페에 들리시던지 먹는 얘기.
저는 좋아요, 좋아요.
2층에 말씀이세요? 가면 레스토랑이 있어요. 비싸지 않게 점심 드실 수 있는데 아침에 쭉 둘러보시고 밖에서 드시지 말고 그 안에 오르세 미술관 네.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기분을 좀 내보시는 네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오르세 미술관 거기 있는 카페를 들어가려면 미술관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그럼요. 미술관 안에 있어요.
다 보고 나서 들어가죠. 아, 그럼 되겠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도 사실 미술관 안에 레스토랑 그리고 카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분위기가 다르죠.
네네네. 식사 같은 걸 할 때도 이렇게 미술관 안에 식당하고 카페들은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네, 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네. 네, 그래서 특히나 제가 기억에 남는 곳이 오스트리아 그 빈에 미술사 박물관에 가시면은 거기 레스토랑은요 거의 뭐 왕궁이나 거의 귀족의 대저택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냥 대리석 기둥 화려한 대리석 기둥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 있고 거기에 있는 레스토랑이 정말 엄청나게 고급스럽고 그 외에도 미술관들이 바깥에 있는 미술 보통 식당들하고는 많이 분위기가 다르고 네네. 그렇죠.
빈에 네. 있는 미술사 박물관의 레스토랑에 다음에 제가 꼭 가볼게요. 네. 네. 저도 그 오르세 미술관이 루브르보다는 좀 부담이 없다고 저는 느꼈었는데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미술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르세 미술관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오르세 미술관은 처음에는 기차역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었죠.
네, 그래서 1900년에 이제 저기 기차역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얼마 가지 못했어요. 뭐 한 36년 정도 있다가 폐쇄가 되고 그 이후에 뭐 다른 건물로도 쓰이고 또 방치가 되고 그러다가 86년도에 다시 이제 미술관으로 이제 탈바꿈해서 이렇게 문을 열었죠. 여기에 우리에게 많이 친숙한 뭐 마네, 모네, 르누아르트가 뭐 피카소, 고흐 이런 사람들을 특히 인상파 컬렉션이 굉장히 뛰어나죠.
인상파 작품의 성전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오르세 미술관은 인상파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그 마네의 대표작도 여러 전시가 돼 있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올랭피아하고 이제 풀밭 위의 점심 식사. 네, 바로 이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 그 마네의 올랭피아. 그리고 풀밭 위의 식사 이 두 작품이 모두 당시에 사회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정숙하고 어떤 귀부인 같은 그런 여성을 어떻게 보면 기생으로 이렇게 표현한 예 그리고 올랭피아 같은 경우는 그렇고 또 풀바디의 점심 식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우아한 부인이 뭐 남자들하고 풀바디에서 식사를 하는 뭐 그런 식의 장면을 묘사했으니까 그것이 그 당시의 도덕관념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큰 스캔들이고 너무나 저속하고 뭐 외설적이고 뭐 그리고 그림 수법에 있어서도 사람들 보기에는 뭐 빗자루로 그냥 그린 것 같은 네. 그리고 뭐 그리다가 만 것 같은 너무나 허술한 그런 솜씨를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죠.
예, 그렇다면 그거는 뭐 마네의 계산이 있었던 건가요?
네. 마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회화의 그 어떤 지배적인 주류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화라든가 뭐 성서라든가 이런 쪽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화폭에 옮기는 것이 여전히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올림피아가 당시에 이렇게 출품되고 낙선이 되고 했던 공식적인 화가들의 등용문이라고 해서 살롱전에서 1위를 차지했던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은 여전히 고전적인 테마의 비너스가 이렇게 파도 위에 누워 있고 그 위에 천사 아기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작품이었죠. 그런데 네. 이제 만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거부하고 현대 내 눈앞에 보이는 거, 현재 눈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일반 관객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던 거죠.
네. 네. 오르세이 미술관에서 마네의 대표작 올랭피아하고 플립위의 식사를 봤어요. 그러면 르누아르, 드가, 피카소 뭐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거 놓치면 안 되나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일단 르누아르의 물랑들라 갈레트의 무도회.
아, 예, 이 작품. 무도회도.
네, 네, 맞습니다. 이 작품 앞에 쓰면은 막 이렇게 엄청난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바글바글하고 신나게 막 무도회 하는 네, 소리가 맞습니다. 들리는 거
같고. 네, 뭐 음악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네네네. 막 옷깃이 막 스로 스치는 소리, 뭐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막 그런 소리들이 막 진짜 들려요.
네. 네
뭐. 그리고 뭐 드가의 작품 중에 뭐 벨렐리 가족 뭐 이런 작품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고고의 자화상
예,
뭐 이런 진짜 그야말로 광기가 막 서려 나오는 엄청난 그런 또 자화상도 있고요. 너무나 작품이 많습니다. 고갱의 작품들도 있고 뭐 툴루즈 로트렉의 작품들도 있고 그야말로 정말 인상파의 성전이고 뭐 여기서는 뭐 그 인상파 컬렉션 중에서는 세계 최고죠.
네. 네. 오르세이 미술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정말 친근한 작품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미술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파리에서 또 가볼 만한 미술관으로 오랑주리 미술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여기서 사람들이 보면 여기 꼭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또 한 군데 중 하나인데 작가님이 미술관 가보신 거죠?
네. 오랑주리 미술관. 네네. 이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르세가 인상파의 뭐 본관 뭐 성지라고 그러면 이쪽은 인상파의 별관 정도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네 수련 연장.
네.
수련.
네. 근사하게 또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맞습니다. 네. 그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실을 따로 만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저는 한참 동안 그 공사를 하고 있어갖고 정작 못 봤는데 요즘은 네. 가서들 많이
정말
보시더라고요.
아깝네요. 네. 꼭 가보시면 네. 좋습니다.
모네 네. 수련을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추천을 드린 파리 5구 마레주구에는 피카소 박물관도 참 좋은데 책에는 네.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네. 앙티브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네.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남프랑스로 좀 훅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미술관 비교해 주시겠어요?
네네. 저도 사실은 피카소 미술 파리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은 제가 있을 때는 공사 중이었어요.
파리가 공사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좀 못 가봤었는데 이번에 갔죠. 이번 4월에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게 1년 전인가 뭐 올해인가 이렇게 개관을 했어요. 새로운.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가게 됐었는데 네. 이쪽은 조각 작품 위주로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조각 작품들이 많습니다. 뭐 양을 든 남자라든가 뭐 여인의 머리라든가 이런 조각 작품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부에 가서 이제 앙티브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 이쪽에 가시면은 피카소 말년의 작품들을 주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사실은 뭐 여성 편력으로도 굉장히
맞아요,
유명한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중에 한 여성이 거의 뭐 손녀뻘 되는, 네, 그 40살 가량 차이가 나는
네,
프랑스와
대단하시고 존경합니다, 피카소님.
네, 네. 그리고 피카소는 정말 놀라운 것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여전히 그런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붓터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뭐 노후한 티가 나지 않는 예, 그런 대단한 화가였죠.
네. 예. 요즘 뭐 TV에서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영화제 때문에 깐느에 한번 이렇게 들러보시면은 네. 그 옆에 또 앙티브가 있으니까요. 피카소 미술관.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만나고 있는 나를 설레게 한 유럽 미술관 산책. 책에 나오는 유럽의 대표적인 미술관과 다양한 작품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드리는 퀴즈 잘 듣고 참여해 주십시오.
역을 개축해 만든 프랑스 파리의 이 미술관은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 상징주의 등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데요. 특히 인상파 회화가 많아 인상주의 미술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밀레의 이삭줍기를 비롯해 마네, 로댕, 고흐, 세잔, 고갱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이 미술관은 어디일까요? 영국이 아니라 파히에 있습니다. 1번 대영박물관, 2번 오르셰 미술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과 함께 만나고 싶은 책도 추천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소울메이트에서 나온 나를 설레게 한 유럽 미술관 산책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에 들으실 곡도 역시 최 작가님께서 골라주시겠어요? 어떤 곡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가수죠. 프랑스 여가수 바네사 파라디하고 M이라는 남자 가수의 듀엣곡인데 라센느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배우이자 가수 바네사 파라디 그리고 M이 함께 불렀습니다. 라센느였어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최상훈 작가와 함께 유럽의 미술관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술사의 고전이 된 작품들을 쭉 만나봤는데요. 아,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현대 미술 얘기를 해보죠. 영국 런던에 가면은 현대 미술 작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1980년대에 들어서 YBA라고 하는 Young British Artist라고 하는 일군의 화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네.
그때부터 이제 런던이 그 본격적으로 세계 예술계의 어떤 중심 무대로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데미안 허스트 같은 네. 작품 작가들 또 뭐 트레이시 에민, 뭐 마크 퀸, 뭐 샘 텔러 우드 뭐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현대 미술 작품들이 런던에 상당히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네, 런던에서 현대 미술 작품 보려면은 그러면은 어떤 미술관으로 가면 제일 좋은가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가시면 되겠고요.
네.
뭐 또 뭐 사설 갤러리라고 한다면은 사치 갤러리 같은 뭐 이런 쪽에도 좋습니다. 네. 테이트 모던에서는 뭐 제프 쿤스 같은 그런 작가들이 또 유명하죠. 그래서 메이드 인 헤븐, 뭐 이지펀, 뭐 마이클 잭슨과 버블즈, 강아지 뭐 이런 작품들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팝아트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팝아트, 뭐 현대미술, 뭐 제프 쿤스 얘기나 하셨는데요. 미술에 대한 지식이나 미술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 특히 현대미술은 굉장히 난해하기 짝이 없거든요.
맞아요.
무슨 예. 전 깜짝 놀라서 캔버스 하나를 칼로 이렇게 쭉 그어놓고 그게 뭐 몇십억에 팔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제프 쿤스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하트 모양의 커다란 선물 포장 이게 작품이다. 네. 이게 뭐 이해도 안 되는 현대 작품을 왜 굳이 우리가 네. 미술관을 가서 봐야 될까요?
네, 이거 이제 제프 쿤스 같은 경우에는 뭐 키치의 황제다,
예, 예.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대중문화라든가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는 그런 진부한 소재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미술관에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그걸 작품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뭐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 미술 작품을 뭐 보이다 뭐 쓰레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접근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술을 너무 진지하고 엄숙하게 본 것은 아닌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제프 쿤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그게 반기를 드는 거죠. 너무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가볍게 봐라. 굉장히 표피적이고 이런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프 쿤스의 작품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뭐 이퀼리브리움 탱크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어떤 거냐면은 그냥 어항에 물 채워넣고 농구공을 넣어놓은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균형 감각 같은 거.
균형 감각을
느꼈어요. 제가 어떤 살아가면서 균형을 맞춰야 될 그런 시기가 오면 그걸 떠올립니다.
네. 보는 사람의 몫이네요. 어떤 맞아, 걸 느끼는지는.
그렇죠. 네네. 그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시 에밍의 작품 같은 경우도 마이 배드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네.
거기는 뭐 자기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뭐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뒹굴던 그런 침대 그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갤러리에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뭐 속옷부터 해서 과자 봉지 뭐 저기 뭡니까 잡지 뭐 담배꽁초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글쎄요. 저는 현대 미술 그 프랑스에도 뽕피두 센터에서 현대 미술 작품들을 전시를 하잖아요. 네. 가서 본 제 개인적인 감상은 뭐 그 미술이라는 것이 굳이 진지할 필요나 엄숙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네. 보고 저는 아름답다. 네. 기분이 좋다. 이런 걸 느끼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현대 미술은 나에게 너무 어렵다. 네. 그렇게 예,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는 이걸 조금 더 받아들이실 때, 그러니까 네. 너무 이전의 그런 뭐 고전 미술 혹은 뭐 르네상스, 모더니즘 이런 쪽에 이렇게 그쪽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시고 현대 미술의 작품 내에서는 아직까지 노출을 많이 안 되시다 보니까 이쪽에 네. 친숙하지 않아서
그러신 그럴 수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또 키친 문화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수용, 비판적 수용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현대미술 작품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었던 게 조명, 샹들리에라 그러나요?
예.
그 조명 거기에다가 색색깔 팬티 속옷을 이렇게 다 걸어놓고
그런 작품
조명
있었어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굳이 내가 저 팬티를 보고 감흥을 얻어야 할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다르니까
네.
그런 다양함들도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영국에서는 미술관 자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미술관 입장료가 공짜입니다.
네,
맞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내는 안 낸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그 입장료는 없지만은 이렇게 네. 기부를 할 수 있게 통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당신이 뭐 이렇게 이 미술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은 여기에 자기 평편만큼 돈을 내는 거죠.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되겠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다른 면으로도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뭐 아트샵 같은 데 가서 네. 물건을 사는 걸로 해서 하는 걸 수도 있죠.
그 루브르 같은 데는 찾아보니까 16유로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2만 원 정도면은 영화 둘이서 이제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맞아요. 네.
문화에 좀 투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뭐 공짜면 공짠대로 좋은 거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유럽에 있는 그 미술관들을 쭉 순례하면은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만난 미술관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아니면은 여행 중에 겪은 뭐 특별한 에피소드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4월에 이제 스페인의 빌바오에 갔었습니다.
예,
빌바오 미술관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술관 앞에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이렇게 킥킥거리고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뭔가 하고 이제 뒤를 쳐다봤죠. 뭐 청소년 한 대여섯 명이 써가지고 이렇게 킥킥거리고 웃길래 저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또 가끔 이제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버릇없는 애들이 이제 외국인이라고 놀리는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걔네들을 보내고 다시 갔는데 다시 이제 미술관 앞에 이제 다른 쪽에서 앉아 있는데 또 다른 애들이 이렇게 갑자기 두 명이 오는 거예요. 남자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작가님한테.
네네. 그래서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도대체 뭔가 아까도 그러더니만
왜 그러지?
뭔가 그랬는데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여기 학교에서 나왔는데 어떤 숙제 같은 게 있대요. 그러면서 무슨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이제 걔네들하고
스페인이라고 그러셨죠? 스페니쉬로 네. 하신 거예요?
아니요, 영어로 했죠.
영어로. 네.
스페니쉬는 모릅니다.
네.
네. 그래서 즐겁게 이제 인터뷰를 다 하고 네.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친구들도 그거였던 거예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할래 말래 하야 네, 들었을까?
그렇죠.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네, 이렇게 얘기를
자기들끼리 이제 막 수줍어서 이제 말 못하고 그런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걸 또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전 이제 미술품 감상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좀 이렇게 제가 했듯이 이렇게 오해를 가지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봐주시면은
네.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그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 맞습니다. 그렇게도
하죠. 열린 마음으로 쭉 여행을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오늘 함께하면서 여러 도시들을 만나봤어요. 그 도시가 빛나는 이유는 어떤 뭐 화려한 조명 외관 때문만이 아니라 위대한 예술 작품에 녹아있는 어떤 도시가 품고 있는 정신적인 것? 은은한 멋과 또 오랜 전통이나 문화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미 씨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유럽을 굉장히 꿈만 꾸고 있는 소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 좀 많이 인터넷도 많고 요즘 정보가 많으니까 막 넘칠거리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영국 가면 어디 가야지? 일단 스페인 가면 어디 가야지? 네덜란드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콕콕콕 찝어주는 뭐 족집게 과외 선생님 같은 그런 책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공원들이랑 또 가볼 만한 곳도 알게 돼서 너무 좋고 또 우리 프로를 통해서 또 꼭 오르쉐 박물관 5층에 있는 미술관 5층에 있는 거기 꼭 가서 뭐 먹어보고
2층도 괜찮고
예, 좋은 네. 정보 얻어갑니다.
사실은 이제 미술책 들도 워낙 이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작들을 많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만 작가님 책에 보면은 원작의 아우라를 직접 확인하는 기쁨 거기에다가 작품이 있는 도시의 거리, 공기, 소리, 빛의 색깔 등을 포함해서 그림을 둘러싼 분위기까지 생각한다면 왜 예술 작품이 있는 곳까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지 절감하게 된다. 저는 이 문장이 정말 크게 공감했어요.
네네. 네. 예전에 제가 수업을 들을 때 건축 수업을 들었을 때요.
네.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계심사를 설명하면서 계심사를 감상할 때 우리가 이미 계심사를 감상하는 것은 계심사 들어가기 전 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호젓한 산길에서부터 우리는 계심사를 감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술관을 소개하고 싶은 것도 단지 그 미술관 안에 그 창백하게 놓여있는 그런 작품들뿐만이 아니라 그 작품을 둘러싼 분위기 그리고 그 미술관 주변 그리고 그 미술관을 가는 길에서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네.
것들 그것들도 모두 같이 감상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뭐 지중해에 막 부서지는 햇빛 그리고 파란 물 그 바닷물을 보면서 아 이런 걸 보고 그런 그림이 나왔구나 이런 거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 작품을 그냥 예술 작품을 뭐 진공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네.
그 시대 상황 그리고 그 도시나 뭐 그 나라의 뭐 기후라든가
네.
뭐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걸 같이 다 느끼고 나서 보는 작품하고 그런 맥락 없이 보는 작품하고는 아무래도 좀 감성의
네.
폭이 다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 친구들도 좀 사귀면서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면
네네.
금상 첨화일 것 같아요.
네네.
뭐 오늘 정말 많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요. 아 정말 이 방송을 듣고 나도 미술관 여행 출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떠나시기 전에 네. 염두에 두면은 좋을 만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도움 말씀 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린 마음.
네. 열린 마음.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뭐 어떤 사람들과의 뭐 만남 같은 것에도 좀 많이 열릴 필요가 있겠고요.
네. 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미술관을 위주로 도신다면은 미술 작품에 대한 정보도 좀 알고 가시면은
네.
감상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 네.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이 일을 할 거고요. 지금 준비 중인 것은 이제 제주의 미술관과 그런 예술 테마로 한 책을 준비 중이고요.
아, 그래요? 제주에는 미술관이 몇 개나 있나요?
네. 생각보다 좀 그래도 볼만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괜찮은데요. 국내로
네.
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술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엄두를 못 냈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미술관 여행을 떠나야겠다 생각하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미술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뭐 문화도 다르고 뭐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뭐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온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고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접하다 보면은
네.
네, 이게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제가 아는 그 화가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네. 친해지면 된다. 아, 자주 그렇죠. 보고 친해지면 네네. 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네. 자꾸 보게 되면은 뭐 자기도 모르는 새에 예. 그 작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사전 정보를 알고 가는 것도 좋지만은 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작품의 그 숨겨진 매력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갔을 때도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 갔을 때 저는 그 시녀들 작품을 보면서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중앙에 마르가리타 공주가 있고 그 뒤쪽에 벨라스케스가 써 있는데요. 그 벨라스케스가 마르가리타 공주하고 굉장히 동일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두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어떤 시선의 방향 같은 걸 보면은 벨라스케스가 일부러 자신과 공주를 동일시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런 건 굉장히 이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포인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또 프라도 미술관에서 또 다른 작품 중에 고야의 카를로스 4세 가족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그중에 한 사람이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초상화인데 네. 초상화에서 이렇게 얼굴을 돌리는 게 잘 없죠. 그런데 단 한 사람의 여자가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리 보지도 못했던 건데 그걸 제가 보고 나서 굉장히 큰 발견을 한 것 같고 예, 너무나 기뻤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품을 물론 지금 뭐 이렇게 책이나 뭐 또는 뭐 PC 화면이나 뭐 TV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은 직접 가서 보시게 되면은 감동의 폭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이 많이 다를 겁니다.
네, 네. 정말 덕분에 유럽 미술관 여행 오늘 잘했습니다. 네.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정민 씨가 알려주세요.
역을 개축해서 만든 파리의 미술관 특히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많은 이곳은 어딜까요? 정답은 2번 오르쉐 미술관입니다.
네,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친절하게 유럽의 미술관을 안내해 주신 최상훈 작가님 그리고 남정민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공개 방송으로 마련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경희대 이태광 교수 그리고 조승연 작가 초대 가수 최낙타와 타루의 라이브 무대로 꾸며드립니다.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 이문화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 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노래도 최상훈 작가가 골라주셨는데요. 미카의 엘무디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죠. 토요 이문화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